오늘 아침 우리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제 제가 읽을 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의 영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의 선포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사람들 중에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이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이 그들의 구원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의 영이 주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어온 이들까지도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바로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깊이 생각하며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날 수많은 메시지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이슈들이 있으며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우성치는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있고 경제적인 메시지들이 있으며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이러한 이슈들 중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단 하나의 문제,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더 메시지가 하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바친 근본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중심이었고 그의 목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의 서두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이 로마서의 중심이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서두 구절들을 살펴본 후 우리는 로마서가 온전히 복음에 관한 책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중심이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핵심 개념입니다. 사실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사상은 과장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와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 더 알아야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이 위대한 원천에 대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첫 15절에서 서론을 확고히 마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여러 장에 걸친 설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왜 복음이 그렇게 필요한지를,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제공하는지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러 장에 걸친 설명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두 구절을 로마서의 위대한 논제라고 부릅니다. 주석가 리온 모리스는 이 구절들이 그 길이에 비해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짧은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네 가지 위대한 주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구절들은 복음의 본질과 성격, 즉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조건을 보여줍니다. 즉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복음의 범위, 즉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수치에 대해 고민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수용, 복음의 범위, 그리고 복음의 수치, 이제 각각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본질과 성격입니다. 여기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복음을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는 복음이 구원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은 의의 메시지이며 복음은 능력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구원에 대해 언급하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구원은 풍성하고 충만한 실제로 다양한 축복을 가져오며 사람이 여러 가지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모든 필요와 갈망에 대한 응답이다. 구원은 이 크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대상으로 구원받는 것,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복, 기쁨, 거룩함, 그리고 몸과 영혼, 정령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구원은 또한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바로 진노로부터의 구원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불의, 이 생에서의 모든 고통, 죽음 자체,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실제입니다. 우리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실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구원의 상태가 오직 복음의 내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성경적 구원의 실제가 너무 크고 포괄적이어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용어를 제시합니다. 그는 16절에서 복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덧붙이기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과 의 사이의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복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을 이해하려면 복음이 드러내는 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의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바울만이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명한 신학자 존 머레이는 자신의 주석에서 구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며 이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 구절들에서 의와 구원은 평행한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동의어로 나타납니다. 머레이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죄와 파멸의 영역에서 구속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복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오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소유하신 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그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냅니다.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정의를 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이들은 바울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말할 때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이들은 주장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말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낸다고 주장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들은 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의, 즉 구속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볼 때 그 문맥과 확실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저는 이 점에 대해 주석가 더글러스 무가 한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는 많은 주석가들이 특정한 한 가지 견해를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를 받는 인간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의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까요? 실제로 문은 하나님의 의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요소가 로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 박사의 주장에 따라 저는 로마서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의롭고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을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이끄십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신 자신의 의로운 기준을 충족시키심으로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롭고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을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이끄십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신 자신의 의로운 기준을 충족시키심으로써 말입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몇 달 동안 로마서를 깊이 설명하며 분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곧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노래한 것처럼 구원의 큰 유익은 단지 하늘의 재물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의 가장 큰 유익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곧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거나 심지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불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범죄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죄를 피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세우고 지킬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친교와 교제에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의 여러 구성 요소 중 마지막 측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교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사람이 되신 이야기이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했지만 살 수 없었던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사신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의 형벌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죄와 죽음과 심판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야기이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자가 이 생애 내내 점점 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때까지 완전하고 영원하며 부패할 수 없는 의로움 속에서 말입니다. 네,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자 그분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의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복음의 의로운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과 성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것의 본질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이 의롭고 전능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매우 분명한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주어지는 태생적 권리가 아닙니다. 이 위대한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복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메시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은 먼저 지적인 동의의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선언하고 이해하며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며 죄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실들입니다. 이것들은 실제적이고 참된 것으로 이해되고 믿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인 동의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믿음의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마음으로의 지적인 동의를 포함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지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어떤 것들이 참되다고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람은 이러한 진리를 자신의 삶과 구원의 기초로 삼고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받아들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 이 신앙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기 위한 의로운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는 빈손으로 입을 벌리고 영혼의 문을 우리 영혼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자 이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롭고 전능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도구이며 그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말합니다. 이 복음의 구원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17절에서 덧붙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드러난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제 이 짧은 구절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사실 만약 당신이 ESV 성경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을 사용한다면 그 짧은 구절이 당신의 본문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하지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태의 발전이나 움직임, 즉 믿음의 어떤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움직임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합니다. 다른 이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은 이 움직임이 전도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의 믿음, 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칼빈과 같은 학자들은 바울이 여기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믿음의 발전이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우선성을 강조하며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더글라스 무와 런 모리스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논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믿음의 여러 요소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은 모두 타당하며 바울이 로마서에서 풀어낼 주제들과도 일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강력한 개념은 구약 성경의 인용을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항상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 이 인용구에서 우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깊고 풍성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을 낳으며 그 믿음은 칼빈이 말한 대로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성장합니다. 이로써 기독교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동의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과 뜻을 다해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나타난다는 그 메시지를 믿습니까? 복음은 참으로 구원과 의와 능력의 메시지이지만 그것은 오직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것은 우리를 이 구절들의 세 번째 중요한 주제, 즉 복음의 범위로 이끕니다. 네, 우리는 복음의 구원의 혜택이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혜택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다시 말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며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네, 먼저 저는 두 가지 뚜렷한 방식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의 모든 약속,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에 따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생활하며 사역하셨습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확실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간적 순서를 넘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적절하고 관련이 깊으며 달콤한 소식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받음과 예배와 약속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민족에서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찬송받으시리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믿어야 할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언해야 할 것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관련성과 감미로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든 언어와 종족과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결코 덜 소중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존 머레이가 말했듯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우선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덜 관련성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구원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므로 누리는 은혜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이나 문화로 인한 차별이 없으며 죄의 타락으로 인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구원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보십시오.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구원과 그 의는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배경,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문화의 남녀노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따뜻하게 맞이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교회가 저질렀던 가장 비열한 죄 중 하나는 차별을 행하고 인종, 문화, 언어를 이유로 분리하고 심지어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복음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울려 퍼집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는 등대이자 선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의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이 구절들에서의 마지막 주제로 이끕니다. 이것은 복음의 수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위해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복음이 그렇게 위대하고 의롭고 강력하며 구원으로 가득 차 있고 풍성하고 자유롭다면 왜 누군가가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왜 바울은 굳이 이것을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부끄러워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많은 곳에서 거부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당하며 미움받고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말했던 내용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그가 그리스에서 보낸 세 달 동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13장부터 19장까지의 구절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시 상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에서 그는 반대에 부딪혔고 공개적으로 반박당했으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한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반대하도록 선동되었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 악의적으로 오해하도록 조장되었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했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그를 돌로 쳤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어 죽은 줄로 여기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붙잡혀 시장에서 끌려 나왔고 옷이 찢겨졌으며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그는 폭도들에게 공격당하고 쫓겼습니다. 그는 조롱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모욕을 당했으며 공격을 받아 재판정으로 끌려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할 때까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반대와 괴롭힘, 박해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울에게 이 모든 조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복음에서 물러설 수도 있으며 심지어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세상으로부터의 수치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복음이 이렇게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 왜 세상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가? 왜냐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과 의, 능력과 믿음의 메시지는 필연적으로 복음이 곧 잃어버림의 메시지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불의, 무능, 불신, 편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온 세상에 그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불의한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자기 의로우며 교만한 세상에게 그리고 자기 높임과 차별, 편파성에 기울어져 있는 세상에게 이것은 불쾌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구원자가 계시며 그분이 위대하고 전능하며 의로운 구원을 제공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입니다. 동시에 복음은 모든 언어와 부족,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에게는 위대한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만약 믿지 않는다면 이 전능하고 의로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전능하고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것,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한편으로 주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수치와 조롱을 받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이유로 선언합니다. 로마인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 제가 겪어온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 세상은 나에게 수치를 쏟아붓지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뛰어난 보화이며 무한한 영광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이 내게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자라도 복음 때문에 세상의 수치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기억해야 하며 그래야 세상의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매주 실천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동안 매주 실천하려고 할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의 근거를 두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며 그것에 순종하고 그 비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담대한 복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서고 복음을 위해 서며 복음 안에 서고 어떤 일이 닥치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복음을 알고 이해하며 믿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해하며 믿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기에 전능하고 의로운 구원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주님의 의로운 행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단순히 그 사실들을 암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끄러움 없이 살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